창세기 40번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창세기 언급된 거의 모든 항목은 시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강을 건너 메시, 즉 맨 처음으로 강을 건넌 자의 체험을 다루겠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되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말을 하기는 쉽지만 아브라함의 체험에 따라 진실되게 강을 건너기는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을 건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의 체험은 창세기에 뿌려진 또 하나의 씨입니다. 지금 이 씨는 우리 중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씨의 자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정.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우르에서 처음으로 부르심. 성경을 연구하는 최상의 길은 그 부분의 말씀을 다른 부분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심은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의 두 군데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단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한 사도행전 7장 2절에 의해 증명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얼마 동안 거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구절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장소, 즉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봅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이 동시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친이 살아있을 때 있었고, 두 번째 부르심은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의 부르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언급하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아비집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친척을 떠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른 두 장소에서 다른 두 부르심을 체험한 것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부르심에서 그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부르심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 나는 어떤 교사가 사도행전 7장을 창세기 12장의 인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7장은 창세기의 12장의 인용이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에 있었으며, 창세기 12장에 있는 부르심은 그가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문 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의 부르심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시 순종치 않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두 번 부르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부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반복해서 부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복이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즉시 강을 건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진흙탕 속에서 꾸물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도 있게 응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어떠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 따랐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까지도 머뭇거렸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도 있게 응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흙탕 속에서 꾸물거립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진흙이고 우리 자신들이 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당신은 친척들이 당신을 꾸물거리게 하는 진흙이 되도록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은 더럽고 새까만 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진흙탕 속에서 꾸물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빛을 가져왔습니다. 귀신의 땅, 곧 귀신으로 가득한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실 때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는 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신 또한 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치와 환경과 주변이 더 이상 자신이 머물기에 합당치 않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르, 곧 빛의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부친이 하란으로 데려감. 나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친인 데라와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혼자 이렇게 행할 담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11장 28절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 말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었을 것이며 아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동안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행동에 옮기지 않자 하나님은 반대자인 하란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란은 아마 데라의 장남이었을 것입니다. 장남의 죽음은 부친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행동이 느린을 뜻합니다.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거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유브라데 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최소한 500마일의 여행 끝에 그들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고대의 여행 방법에 따라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보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긴 여행 중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변을 따라 몇 년이나 머뭇거렸습니까? 당신은 내가 더 이상 우르에 있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르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강 저편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까지도 당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변을 따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여행했으나 여전히 강 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을 향한 이 여행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를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하란을 떠나서 또 하나의 하란에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둘 다 동일합니다. 하란이 사람이든 도시이든 여전히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은 메마른을 뜻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친척들은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소도 메마른 장소입니다. 당신은 결코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 안에 있을 때 당신에게는 메마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부친이 죽은 후에 하란에서 두 번째로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높입니다. 그는 심히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낮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행동을 취할 담대함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친이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갔으며 그들은 부친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체함은 두 죽음, 곧 우르에서의 형의 죽음과 하란에서의 부친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단계를 거쳤으며 각 단계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한 항목을 더 추가하셨는데 그것은 본토와 친척을 떠날 뿐 아니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아내만을 데려오고 아비집의 다른 식구를 데려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모든 이름들을 조사해 본다면 당신은 높여진 아비를 뜻하는 아브람 외에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유일한 이름은 나의 공주를 뜻하는 사렛뿐임을 볼 것입니다. 높여진 아비는 남편이었고 공주는 아내였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 두 사람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브람은 진흙탕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더 엄격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격려하는 자극제로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더 엄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큰 자극제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며 순종함. 이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절도 있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인 사렛뿐 아니라 조카인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비집의 식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듣지 못했습니까? 그는 왜 아비집의 식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습니다. 그는 75세였습니다. 75세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긴 여행을 위해서 그는 분명히 자기를 돕는 청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핑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 조카를 떠나야 하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면 안 되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것을 옳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림 또는 덮음을 뜻합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데려가고자 하는 당신의 친척은 항상 당신에게 가림이 됩니다. 당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는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올 때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야 했음을 봅니다. 만일 당신 자신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아마 자신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음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고 어느 날 하늘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관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경과 주변과 배경을 주의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배경으로부터 부르심받는 것이며 현재 주변과 환경과 상태로부터 부르심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만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구출되며 하늘에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배경과 환경으로부터 부르심받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또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며 길을 따라 걷는 것이며 경주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구원이 여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칭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전에 최소한 석장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여행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모든 청년들이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사는 곳은 갈대아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우르는 밝고 빛이 충만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심보다 더 분명하고 더 강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본토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의 구원은 그 부르심에 의해 보장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주의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구원을 주의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거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좋은 땅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대담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동안 갈대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비추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갈대아는 빛의 곳인 우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지옥으로부터 하늘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 포함되지만 주님은 그를 유대교의 갈대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으로 교회 안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신약 경륜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신약 경륜 안으로 교회 안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목적을 주의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곧 삼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분배되심이 하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하늘은 흔들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며 그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옴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떠나서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받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소극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땅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교회가 또한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의 좋은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왕국, 안식은 모두 우리에게 오늘날의 좋은 땅입니다. 당신은 가나안의 좋은 땅 안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의 풍성과 누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와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여러 해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왕국이 연기되었으며 천년 왕국은 장래에 올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오늘날의 왕국 생활에 실제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고 묘사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를 확실히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한 면에서 그는 망설였지만 또 한 면에서 그는 믿음으로 큰 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의 갈 바를 알지 못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항상 주님을 앙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이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으로 옮기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무리 머뭇거려도 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천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천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약 한 시간이 되는 50년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인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란과 데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다. 너희가 죽은 후에 나는 내가 부른 사람을 내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어떤 것도 그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조만간 그분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오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의 죽음이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면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땅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7장 4절은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가나안 안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분을 잠깐 동안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체한다면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속하고 절도 있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땅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도록 그 땅을 통과함.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 남쪽으로 여행하며 그 땅을 통과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 강함을 주는 어깨를 뜻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모래는 세겜에 있었습니다. 모래라는 단어는 지식을 주는 선생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강함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장소는 그곳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래의 상수리나무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시 나타나심은 당신이 올바른 곳에 도착했음을 확증합니다. 아마 당신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이곳 저곳을 방랑하며 여행했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모래의 상수리나무인 교회에 도착할 때 하나님은 다시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당신이 올바른 곳에 도착했음을 확증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 없는 상태로 기독교 안에서 여행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적 나타나심이 부활된 것은 우리가 상수리나무가 있는 오늘날의 세겜인 교회 생활 안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강하고 단단한 나무로서 강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상수리나무는 태양의 열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강함과 그늘을 제공하는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에게 태양열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모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의해 확증된 곳에 도착할 때 우리 또한 오늘날의 좋은 땅의 약속인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은 바벨탑의 건축에 대한 반간증이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어떤 것을 쌓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곳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친근한 교통을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만큼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른 적이 없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은 후에 행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곧 모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친근한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께 단을 쌓고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주님과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초의 히브리인의 체험, 곧 최초로 강을 건넌 자의 체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가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에 도착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올바른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르나 하란이 아니요 모래 상수리나무 외에 어떤 곳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